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곧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천사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리, 복음, 굿 뉴스가 되는 그런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도 완성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이 지겨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새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의 임박함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울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매매도 마음대로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실상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구절에서 배운 거예요. 진짜 쉬는 자, 진짜 자유한 자들은 바로 우리였어요. 12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마귀의 세력들과 대조적으로 영원한 쉼을 얻게 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죠. 이 구절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지금 본문 12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잘 한번 정리해보자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단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었어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단순히 선악과가 저주의 과일이라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악과 그러면 소유기에서 손오공이 따먹은 천도복숭아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데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모든 인간은 만물보다 절대 상위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절대 하위에 있을 때에만 그 복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지켜야 그 복을 비로소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명력을 우리가 바라크, 복이라 한다고 그랬죠?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아직 잘 개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교회론 9번째 설교를 가져다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마저 자기 아래로 내려보내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린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바라크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하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자들이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그 계명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건져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타락한 자들과 달리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욕심과 야망을 다 누르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몇 가지만 한번 보고 가자 말이에요.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주 안 읽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으므로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라 라는 의미예요. 2절이. 3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 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계명 다 지키고 계십니까?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읽었는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잘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계명들은 이를 악물고 우리가 지키겠노라고 마음을 먹으면 외형적으로나마 인간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회칠한 무덤처럼 살긴 했지만 이 계명들을 외형적으로 정확하게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큰일 났죠? 게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다시 율법을 정의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은 이렇게 나타났으나 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5절 보시면 이같이 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이 된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같이 해야. 여러분 이거 지키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어기는 게 돼요. 또 점입가경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더군다나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쉬게 되는 성도들은 그들의 행한 일을 근거로 쉬게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행한 일을 근거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 지키고 계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실 것 같으십니까? 참고로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애시당초 글렀으니까 오늘부터 그냥 함께 모여서 광란의 밤을 보낼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더라 라고 끝났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음이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음, 텐 피스텐 예수, 이 말은 소유격이에요. 헬라어의 소유격은 네 가지로 쓰입니다. 먼저 단순한 소유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격으로도 쓰이고 원인을 나타낼 때 그리고 목적을 나타낼 때도 소유격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음, 텐 피스텐 이 예수는 예수의 믿음 혹은 예수가 가진 믿음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 혹은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우리께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두 지켜내셨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신분으로 모두 지켜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얘기죠. 어떻게 우리 조상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믿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의 날이 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와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남자아이는 40일 후에 여자아이는 80일 후에 어머니와 아기들은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자아이 중에 장남들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법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절기 때마다 나 안 올라가 그래놓고도 몰래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금 다 지켜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도덕법들을 다 지켜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imputation, 전가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냥 거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마치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켜낸 것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좋으시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개판치고 살아도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거고 하늘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은 계명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라는 구절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음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도저히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그냥 거저 인투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아니 매 주일마다 그렇게 소리 꽥꽥 질르면서 당신들 그렇게 안 살면은 가짜다 그래 놓고 이제 또 딴 소리냐?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의 에세이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었으니까 아주 뛰어난 철학자임에 틀림없죠. 그리고 그분은 저희 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 제가 같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제가 그때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었는데 제 목걸이를 보시면서, 성수야 네가 차고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는 어디 가고 이렇게 심심한 십자가만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장로님이,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예수 지금 어디 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하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는 진짜 정말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의 죄를 다 없애줬다고 믿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조롱하는 말투로 제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여튼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불투만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아주 깊이 매료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좀 더 효과적이고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신화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살아났다고 여길 만큼 그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그의 삶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열심히 그분의 삶을 쫓아서 고급한 정신문화와 고급한 도덕윤리 그리고 고급한 종교성을 갈고 닦으면 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거 없는 거야 라고 기독교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한국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서울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님이자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던 그분의 신앙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의 삶을 쫓아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죽으세요. 이 땅에서 3년 반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게 아니라 300년 전도 사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게 안 되니까 죽으신 거예요. 불투만은 그렇게 가르치려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폭한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수의 신학교들에서 그 불투만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요구를 다 지켜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악당이 있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간디처럼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 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인간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삶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왕좌에 나의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라는 것을 배우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최종 목표 지점이라면 신신학의 아버지인 슈바이처나 간디가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슈바이처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자기 인생을 다 보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니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행위 그것만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성품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는 무슨 무당종교처럼 나보다 힘센 어떤 존재에게 아부를 떨어서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부를 떨어서 그 힘을 조금 빌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라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해내고 엄청난 업적을 쌓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해서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생산해내는 그런 고지런에 입각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꽝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된 자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죽었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인간이 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보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강도짓하고 폭력 휘두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아니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 이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주세요 하고 항복한 것뿐이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돌이켜서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악당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선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복하는 삶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 진짜 행복은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을 때 오는 것이구나. 이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부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분히 의무감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했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십일조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는 이 땅의 것으로 내 힘을 삼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헌금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전혀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념하면서 목숨 걸고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안 온다고 지옥 안 가요. 이제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여러분 지옥 안 가요. 달라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그게 나의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는 게 바로 이 항복에서 나온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는 그 신자의 바른 삶이 바로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밖에 소문이 아주 잘 나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잘 배우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항복하며 순종하는 그 몸짓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복음을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한 장군이 그 황제의 아내인 황후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황제의 아내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장군들과 이 황제와 황후가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불이 확 나갔어요. 그때 어떤 놈이 감히 황후의 볼에 뽀뽀를 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그 황후가 자기 볼에 뽀뽀한 사람의 갓끈을 딱 잡아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불이 들어오자마자 황제에게 고자질을 했죠. 누가 불이 나갔을 때 내 볼에 뽀뽀하고 도망갔다. 근데 내가 이 갓끈을 끊어서 내 손에 갖고 있다. 지금 갓끈이 없는 자를 색출해내서 능지 처참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황제가 그 즉시 명령을 내렸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군들은 자기 갓끈을 다 끊어서 버려라 그랬다고.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넓은 황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황후가 꼴도 보기 싫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제 예화의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적군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이 황제가 포위를 당했다고요. 아무도 감히 황제를 구하러 들어오지 못했는데 한 장수가 포위망을 뚫고 호롤단신 말을 타고 적토마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뒤에 싣고 또다시 그 포위망을 뚫고 황제를 무사히 구출해 냈어요. 황제가 물었죠.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지에 네 목숨까지도 안 아끼고 나를 구하러 왔느냐. 그때 그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바로 잔칫날 황후에게 갓끈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때 황제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황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베푼 분께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다며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게으르고 못하고 불성실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자랑과 드러남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로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로마서 10장 1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인격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고 바른 삶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잘 사는데 왠지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바른 생활의 의도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은근히 자기의 선행으로 밟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목숨을 끊어가며 사랑하신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요, 온유요, 인내요, 사랑이요, 충성이요, 절제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고급한 성품이요,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고급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던져 놓은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성품과 인격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왜 열심히 봉사활동하면서 다른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세요? 만약 그렇다면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해되어져 전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가 이거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품과 인격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짜로 주렁주렁 달아놓은 그런 열매들처럼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품과 인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 지식을 근거로 행복하고 기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딱 붙어서 저절로 이제 열리게 되는 불나방이 불을 대하게 되면 광극성이 있어서 그 불이 비추는 쪽 근육이 저절로 수축이 되어서 불로 들어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발적인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랑과 교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우리는 자주 실패할 거예요. 자주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100점이야 이렇게 뻔뻔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김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늘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한 번은 수학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저는 100점을 기대하고 왔는데 80점이에요. 절망했죠. 답을 미뤘었나 보다. 보지도 않고 가방에다 푹 쳐놓고 있었어요. 한참을 절망하다가 혹시 시험지가 바뀐 건 아닐까? 다시 꺼내봤더니 진짜 김상수 거예요. 가서 바꿨죠? 제 건 100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한 20점 정도 되세요, 여러분? 한 5점 되십니까? 5점? 그 삶을 보면서 내가 8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잠시 절망했었지만 나는 100점짜리였어요. 내가 그걸 갖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80점짜리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100점짜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5점짜리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100점짜리 시험지를 하나님께 제출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5점짜리 삶을 살고 있지만 100점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시험지는 누구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시험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시험지예요?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시험지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모양인데 한 5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00점이란 말이야? 예, 100점이에요. 그거를 자꾸 깨달아가는 사람일수록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항복해 가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보면 초원이라는 중증 자폐증 아이가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죠.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늘 아이한테 초원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그러죠. 그 중증 자폐증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다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휘청휘청 쓸모없는 다리였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안 거예요. 우리 아들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라는 거죠. 이 아이가 진짜 자기 다리가 100만불짜리인 줄 아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100점짜리야. 여러분 우리가 맨날 5점짜리 시험지 갖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100점짜리야. 이걸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우리는 그 42.195km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도 그냥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거룩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겸손한 거룩, 재수 없는 거룩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순종하며 들어가는 겸손한 그 거룩,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다 주셨어요. 우리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경주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에요? 주셨으니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100점.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쁜 짓만 골라서 해도 무조건 천국 가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쁜 짓만 해도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내 아들이 자기 몸을 천박하게 막 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절대 우리를 폼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죠. 교회를 여기서 개척하시고 10년간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 교회를 자기 부목사에게 맡기시고 그 부목사가 개척해서 심우하던 거의 망해가는 다른 도시에 있는 그 교회로 떠나신 그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 부목사님이 실패하신 교회를 제가 가서 부흥시켰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왜냐면은 만일 부목사가 실패한 교회에 자기가 가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능력 있는 종이라고 부르지 절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끌고 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안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훌륭한 분이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들한테 복을 더 주실 것 같죠. 지난 주일에 문 닫았어요. 진짜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세요. 열심까지 있어요. 검소한 삶까지 뒷받침해줘요. 가르치는 거 끝내주죠. 근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것, 그것을 왜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셨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오래 감옥에 가두시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해도 아까운 그 시간을 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드셨을까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건지신 다음에 왜 십수년간을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썩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왜 모세를 쓰실 때도 가장 정신이 또렷하고 힘이 넘치고 의욕에 가득 찼던 40세에 안불르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썩게 하신 다음에 80살이 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부르셔서 쓰시냔 말이에요. 왜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을 살려서 오래오래 쓰시지 자기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에 맞아서 죽게 그냥 놔두냔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더 부흥시켜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지 그 유무상통하던 아름다운 교회를 흩어버리셨을까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하나님이 흩으시더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얼마나 약하고 더럽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식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난 하나님 없으면 절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항복을 받아내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들어서 써가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계 10대 불가사의를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세계 11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 1순위였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았고 훨씬 착하고 경건하게 오래오래 신앙생활 잘한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많았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키셨을까요? 저는 목사라도 안 시켜놓으면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안 와요. 이 재밌는 게 많은데 왜 주일날 꼬박꼬박 제가 교회를 오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아시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매주 와야 돼. 아 귀찮아요. 이 관점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문을 닫으신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냐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저는 이렇게 매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를 망하게 만드시는가 의아해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C.S. 루이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A Grief Observed라는 책이 있어요. 59살까지 독신으로 지내던 그 C.S. 루이스가 59살에 조이라는 여자 작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몇 년을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그 아내가 암으로 죽어요. C.S. 루이스도 그 후 한 2년 있다가 그냥 죽죠. C.S. 루이스가 그 아내가 죽은 뒤에 그의 마음 상태를 글로 옮긴 건데요.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이런 대작을 쓴 C.S. 루이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런 글을 썼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 글만 보면. 아무리 아내를 잃은 슬픔이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심술쟁이 영감이라고 막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교회 식구들을 무식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워요. 그런 소망 나부랭이가 지금 나의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없대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그 내용이에요. 그 C.S. 루이스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막 변명을 해주려고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에다 막 써놨는데 도저히 변명이 안 돼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C.S. 루이스는 그 죽음 같은 슬픔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 신앙,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진짜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고 추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얼마나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대작들을 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주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냥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글을 썼고 이미지로 상담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에게 그게 탁 닥치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짜 돈으로 가짜 돈 걸어놓고 포카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자기에게 딱 닥치니까 이제는 가짜 돈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하는 포커 게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손에 땀이 쥐어지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미지로만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그 슬픔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진 이미지만을 갖고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거를 썼었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그게 닥치니까 이 마분지로 만들어 놓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지어라. 다시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건 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단단한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변호사의 아들이었어요. 부자였어요. 훌륭한 작가였어요. 인세를 재벌 월급만큼 받았다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죠. 명예, 부,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으며,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겠어요. 죽을 때까지 담배도 못 끊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꽝 하고 한번 던져주신 거죠. 진짜냐? 그때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건, 상황까지도 전부 이용하셔서 우리의 거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움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부도와 이혼과 굶주림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을 무조건 저주받은 자다라고 막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나는 모든 게다잘 돼요. 만사형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무당종교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소원이 다 들어줘야 돼. 걸렸던 병도 다 나야 돼, 이제.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언제 만들어줘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아냅니다. 인내해요. 환란 앞에 당당히 섭니다. 왜요? 나는 이미 100점 맞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계명과 예수 믿음 바로 앞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참아내요. 잘 참아내세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내신 분들이에요. 100점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C.S. 루이스처럼 하나님께 때로 삿대질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걸까? 어떻게 나에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벌써 이렇게 확 줘버리신 걸까? 또 감격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또 실수하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또 실수하죠. 그렇게 계속 실수하고 감격하고 일어나고 실수하고 감격하고 일어나고 하다가 결국 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시다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졸업학점에 채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셨습니까? 잘 참아내세요. 여러분은 100점짜리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